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노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복입니다. 그 복된 기쁨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상실한 채 살게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의 함께 하신 그 복을 우리 심령으로 마음껏 알고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눈에 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구절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게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거의가 다 그렇죠. 낡은 옛날 건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의미로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이 말을 뭐 너도나도 인용들을 많이 하는데 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또 새롭고 신선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읍시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제 새 부대다. 뭐 그렇게들 내세우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정치인은 뭐 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땅에는 새 사람이 없어요. 정치도 뭐 새것 정치 택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뭐 보면은 전자제품 쏟아지고 또 핸드폰, 자동차, 뭐 온통 뭐 새 제품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내일이면 또 다른 제품이 새 것으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새 것을 샀다 할지라도 새 것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옛것, 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냥 뭐 예전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치 뭐 그런 게 있을 뿐이지 모든 정치 중심에는 권력이 있을 뿐이고 말이죠. 모든 사람 권력을 잡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벌리는 게 정치판입니다. 더러운 게 정치판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게 그 사람이죠. 차이가 있다면은 성격 차이가 있고 뭐 또 성품의 차이가 있고 뭐 행동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럴 뿐이지 나를 위해 산다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새 부대를 뭐 새로운 제도 또 새로운 형식 이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은 이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는 뭐 낡은 제도들 이건 복음에는 안 맞는 그런 제도니까 뭐 복음적인 새로운 제도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바꾸자 그래야만이 복음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또 이렇게도 주장들을 해요. 그런 말은 주로 이제 개혁을 그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교회의 어떤 제도 형식에는 복음적인 제도, 뭐 복음적인 형식 이런 것은 그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은요, 뭐 제도나 형식이 나빠서 교회가 엉망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원인이 되어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뭐 가령 그 개혁을 말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없애는 게 뭐냐면은 위임목사 제도 그걸 공통적으로 없앱니다. 제가 위임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임목사 그런 제도 때문에 교회가 나가라케도 안 나가고 내 본들이면 돈 내라 이렇게 한다 하면서 위임목사 나쁜 제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놔두면 권력으로 목사 이용하니까 그 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위임목사 이런 거 없애는 걸 이제 개혁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복음적인 것으로 민주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위임목사 대신 말고 3년마다 목사 시무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진짜 뭐 어떤 그 복음을 아는 그런 분이라면요, 내가 위임 목사다? 그건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뭔데? 신경 안 써요. 설교하다 교회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위임 목사에도 아무 그 연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나쁜 게 아니고 결국은 제도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 부대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하셨지 낡은 부대는 없애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버려라, 고쳐라, 개혁해라 이런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친다, 개혁한다 뭐 이런 쪽으로는 이 내용을 절대로 그 연관 지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세리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말한 대로 세리와 죄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멸망의 자식 이렇게 이제 취급받은 그런 사람이라겠죠.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거룩 거룩. 그래서 부정을 생각되는 것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도 아주 엄청난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들과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거룩이 유지가 되고 지켜진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기피당 이로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밥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건 교제라겠죠. 그건 단지 죄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교제. 그러니까 유대인 전혀 알지 못한 새로운 교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기뻐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만이 그런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이를 어기면서 엄청난 그 참 더러운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가지고 지금 식사하신다. 거기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전혀 다른 교제 유대인이 알지 못한 다른 교제를 지금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방을 이제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제 온 백성이 금식하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더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자기들이 이제 포로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다 그렇다.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한 것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이제 세부적으로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일주일 두 번 언제냐면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인데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간 그때가 화요일과 금요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금식일, 또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을 이제 두 번 금식의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금식을, 그것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 눈에는 비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제자 유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규례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는 규례대로 이렇게 안 합니까? 비방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들 입장이 되어도 같은 그런 비방 소리가 나올 거예요. 가령 뭐 제가 반바지에다가 흐름한 뭐 그 남방아 덜렁 입고 지금 여기 서 가지고 설교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정장도 안 입고 저런 걸 설교하구나 하면서 비방, 뭐 겉으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비방할 확률이 99%입니다. 우리 집사람 빼놓고. 집사람 우리 무조건 제 편이니까. 나머지 다 그렇게 비방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으니까. 비록 목사가 정장 입고 설교해라 이런 규례나 법은 없지만은 이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게 이 좀 뭐 하나의 어떤 그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제 마음대로 막 갖다 입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면은 이건 정말 비방의 대상이 되기 쉽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반응이 나올 거란 말. 그러니까 유대인이 규례를 딱 정해가지고 대대로 행해오는 그 금식의 날에 금식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법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제자가 비방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그들은 당연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이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가 비방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마가나 누가에는 요한의 제자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서기관이 비방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구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요한 제자도 아니고 바리새인 제자도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비방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마태는 요한의 제자가 비방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이 마태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낸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은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로 올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비방했다면 그것은 결국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비방한다. 즉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이들이 바로 구약적인 사고다. 이 구약적인 사고에서 이러한 비방이 나온다. 그걸 지금 이 마태복음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새로운 교제 그걸 보여준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 못한다. 그걸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한다 그 말입니다. 그 구약적 사고가 뭔가 하면은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거룩한 규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 더 합당한 백성이 되어져 간다. 이게 바로 구약적인 사고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를 비방했던 구절이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한 그 비방 그 우리 저 나왔고 또 제자들이 손을 씻자 음식을 먹는 거 이것도 비방의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거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자가 이삭 잘라 먹었다는 거 이걸 전부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규례를 다 어긴 것에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그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날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게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정성과 자기 열심을 보여준 하나의 징표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그 규례를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더 확고하게 보여야겠다 이런 의도죠. 이게 뭐 1년에 한 번 하락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했다고 해서 귀를 어긴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 것,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 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단지 열심히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금식한 자기를 기뻐하시면서 기도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리 생각하는 거, 이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의도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거룩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거룩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런 것이 바로 구약적인 사고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금식 안 하는 건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서 신앙이 아닌 것으로 주로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뭔가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뭔가 안 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것 신앙이 아니고, 성경 안 보는 것 신앙이 아니고, 십일조 안 하는 것 신앙이 아니고, 이게 지금 교회의 분위기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게 신앙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바깥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은 그런 것은 그런 어떤 뭔가 우리가 한다는, 안 한다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신앙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구약적 사고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해주는 기쁨, 그걸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 그 기쁨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행한 자기를 보면서 내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한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내 만족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기쁨을 상실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낡아서 구멍 생긴 그런 옷에 생배 조각, 새 천 조각을 갖다 붙여서 기우지 말아라, 뭐 이런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비유가 얼른 그 이해가 되십니까?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여서 기웠는데 왜 옷이 또 헤지냐? 여기서 말한 그 낡은 옷은요, 옷감이 사가가지고 금방 막 부스러지고 헤어지는 그런 상태의 옷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낡았다는 게 그런 의미의 옷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저 옷을 기우는데 옷감이 사가서 못 쓸 정도의 옷을 그냥 버리지 아까운 세천 갖다 붙이려합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쓸만하니까 세천 갖다 붙여서 입고 있는 것이지, 뭐 다 낡아가지고 정말 뭐 사그러지고 좀만 더 저 잘못되면 막 터지고 한 그런 옷을 갖다 버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니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막 다 떨어져가지고 손만 대면 뭐 날아가는 막 떨어지는 그런 옷감, 그것을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은 그 천 만든 기술이 이제 발달되었고 또 천들이 좋아가지고 새 옷을 사 입어도 옷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 옷을 사가지고 빨면 옷이 팍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그때 어머니 옷을 살 때는 참, 뭐, 맞겠다 안 사요. 아주 길게 한 10cm 길게 사가지고 옷이 이제 줄은 가만히 그렇게 이제 옷을 사가지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도 옷감 짜는 기준 지금은 더 형편이 없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화학섬유 있지만 그때 화학섬유 없고 모든 게 자연재료예요. 옷감이라고 하는 거. 자연재료이기 때문에 한 번 빨면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게 그 당시 옷감이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많이 빨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그런 상태의 옷감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옷에, 더 빨아도 줄지 않은 그런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붙여서 기웠다면은, 그래가 그 옷을 빨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천이 줄죠. 줄면서 주변의 옷을 당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순다. 이거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연히 이제 더 줄지 않는 그 낡은 옷이 못 쓰게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그런 뜻이고, 또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 내용도 그냥 아는 내용이라 생각해가지고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이것도 곰곰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관 담습니다. 담는데 부대가 터져버릴 정도로 낡은 옷 다 부대에 그걸 새 포도 담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안 합니다. 부대를 살펴가지고 좀 튼튼한가 봐가지고 그 포도주를 담지, 그 낡은 그 막 터져버려 그런 그 부대에다가 애쓰면은 포도를 담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내용도 이런 거예요. 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처럼 그런 부대가 아니고 양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그 목만 남기고 팔 다리를 그 꿰맵니다. 꿰매가지고 그걸 부대로 이제 그 사용합니다. 그게 가죽 부대예요. 그 가죽 부대가 처음에 이제 만들 때에는 가죽의 그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늘어지고 하는데 그게 오래되면은 그 가죽의 신축성이 이제 없어지면 뻣뻣해지는 게 가죽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포도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발효가 되죠? 그러면 가스가 생깁니다. 그런 새 포도주를 오래돼가지고 신축성이 없는 뻣뻣한 그런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발효가 되고 가스가 차가지고 벙벙 펑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이 얘기는 낡은 부대는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새 포도주에서 발생 가스로 가스도 담길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그런 부대를 담그라,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 보여준 새로운 교제, 그게 새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게 생배 조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 즉 구약적 사고방식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과 함께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기를 힘을 쓰면서 신앙이 열심히 그런 신자에 함께하는 그게 그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저런 사람 복받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은속교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저런 사람 복받지 누가 복받나 이렇게 그 다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대신 주일 잘 안 지키고 기도는 커녕 성경도 안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야 저런 사람 복받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런 벌받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그 선악 구조예요. 그게 제가 구약적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인간임을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신앙 판단하는 거, 그게 구약의 사고의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온다면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죄인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한다, 복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 요나가 니니로 가라는 말을 그거 도망치려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죽음 마땅한데 내가 복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내, 뭐 그건 내 선이 안 맞단 말이죠.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안 가버린 거예요.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엉뚱이 같은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복을 준다, 이건 나에게 안 맞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참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기도도 응답하는 그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다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교제, 그 기쁨이 담기지를 않아요. 그런 부대에는, 그런 사고방식에는. 낡은 부대, 그 구약적인 사고, 낡은 부대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그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적인 사고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룹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규정대로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뭔가 그 순직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하고 이방인 이방인처럼 하고 그 사도발 사고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축성이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마막 박쥐처럼 변화 이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법안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약적인 사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고에서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 그것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터져버리죠. 그냥 성질 나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그리고 죄인에게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인에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유대인 성깔에는 안 맞아요. 그 죄인에게 함께 하는 그게 죄인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이 나의 심령이 담기려면은 우리에게는 구약적인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하고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신앙의 좋은 모습이야. 또 이런 그 개념이 나온다면 그게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에서는 죄인과 함께한 주님의 새로운 교제의 기쁨.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담기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말은 신자가 뭘 하고자 마음을 다 막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뭐 들리는 말도 있는데 제가 한 이런 말 때문에 뭔가 하려고 했던 마음이 뭐 사그라지고 꺾어진다면은 그건 애당초 성령과 관계 없는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그런 말 들으면 할 마음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이죠. 죄인과 함께한 예수님은 너희가 뭘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정말 좋으신 그런 예수님이죠. 그냥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죄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함께 해주시는 거. 그게 주님 오심으로 이 땅에 나타난 새로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유대교적 사고, 구약적 사고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세리와 죄인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만 그 기쁨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는 자기를 세리와 죄인으로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한 게 있어요. 소위 나름대로 오랜 세월 쭉 해온 신앙생활이 쌓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니까는 자기를 죄인 또한 멸망의 신 세리로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을요, 이 점점 더 구약적인 사고로 철저히 무장된 그런 유대인으로 만들어가 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막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될 법도 한데, 온갖 기도를 다 막 생산해내죠. 뭐 특별 무슨 기도에, 일일 기도에 막 이런저런 기도를 온통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에 참여하는 것을 이 좋은 신앙, 열심히 내시나 이렇게 자꾸 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도 그냥 성경을 그럼 될 걸. 그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봅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쓰자 이렇게 나오네. 성경을 씁시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보다 직접의 손으로 쓰는 게 더 정성이 있고 뭔가 더 어떤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것을 더 열심히 내려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 만들어내는 특별기 금식길이죠.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 저도 우리 은속교회도 이 성경 쓰기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써야 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써봐라. 이렇게 좀 해볼까 그런 거 좀 생각이 좀 있어요. 대신 다 쓴 성경을 60년 다 쓴 성경 그 노트를 갖고 와가 모아 불태워버린 겁니다. 뭐 그러면 성경 쓰셔야 합니까? 그게 뭐 1년을 2년을 알 수 없죠. 그 오랜 세월 걸 쓴 것을 다 모아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안 아꼈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다 썼는데 불태워버린다. 아이고 내 성경 내 쓴 거 아깝죠. 그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성경 쓰는데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거요. 그냥 그걸 알아가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다 쓰고 태워버리란다. 그런 마음 먹고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성경을 쓰는 건 잘못 아닙니다. 쓰는 게 잘못이 아닌데, 단지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열심을, 내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본다면은 그게 구약에서 갇혀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는 죄인에게 함께한 예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말한 대로 그런 열심히 있는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게 돼요. 그러면은 구약적 사고에 벗어나려면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요? 뭐든 하면 그걸 자기 신앙 보려고 하니까 안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안 한다고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한다고 해서 구약적 사고를 벗어나는 그런 인간, 참 그런 쓸모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안 하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안 한대. 그 안 하는 걸 또 자기 신앙으로 또 삼아버립니다. 안 하는 걸 복음을 아는 걸 얘기뿐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은속계 새벽기도 합니까? 예, 저는 잘 못 나가는데 새벽기도 합니다. 기도해 합니까? 예, 금요 기도해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한술 팍 쉬면서, 아니, 은속계 아직까지 율법이 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한, 성질이 내가 팍 나가지고. 아니, 이 복음의 어떤 그 자유라는 게, 이 복음을 안다는 게, 뭐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해 안 하고,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을 여기는 바로 그것이 이미 율법 메어 있는 것이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메어 있는 겁니다. 율법 메인다는 게 뭐냐면 단지 실천하라 행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것만 율법 메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천하라 행하는 걸 내 의로 삼는 게 율법 메인 것이고 또 안 하는 것을 내 의로 삼는 거 그건 역시 율법 메어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것도 여행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고 비방을 했는데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그 금식하는 그들을 너희는 복음도 모르네? 이리 비방한다면 그 제자 역시도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나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식 안 하는 자기를 마치 진리의 자유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정답 여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 한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해드릴 작정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말고 철학 기도합시다. 합시다 해놓고 안 나가면 돼요. 나가겠죠.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그게 다행이죠.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단지 금식할 때가 있으니 그때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그동안 유대인들은 금식이 무언가도 모르고 금식하는 것만 열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뭔가 모르고 무작정 전도 열심히 하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뭔가 모르고 무작정 오래 기도하면은 그게 신앙에 좋은 것 여기는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금식이라고 하는 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 함께 있다는 거죠. 신랑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인집은 신랑의 주인공입니다. 신랑이 있으면 그 혼인집은 기쁨으로 잔치로 가득해요. 혼인집에서 슬프가 애통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지금은 기뻐할 때이지 슬프하고 애통하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을 알았다면 오히려 지금 금식을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모르니까 신랑이 함께 금식하지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금식을 부지런히 했지만 그들은 금식을 안 하게 돼버려요. 결국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안 한 사람 비방했다는 것은 신랑이 함께하고 있는 기쁨을 몰랐다. 그게 구약적 사고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눈치를 못 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금식할 때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함께하는 게 그게 최고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신랑을 빼앗겠다면은 기쁨이 사라진 것이니까 슬프하고 애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밥 먹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에 너희는 슬프하고 애통해라. 그게 금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슬프하고 너무 애통이 되어서 밥맛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돼버린 거. 그게 금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신랑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함께 사는 신랑 빼앗긴 거 말고 신랑 바람피고 난 도망간 거 말고 예수님을 빼앗긴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육신 때문에 신랑을 세상에 빼앗기는 거, 돈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 내 문제 때문에 신랑을 우리가 빼앗겨버리는 온통 나에게 집중돼 살아간 이것이 내 기쁨의 신랑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 된다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아예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신랑으로는 기쁨을 몰랐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겨도 슬픔이 안 나오고 애통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신랑과 함께 사는데 그 신랑이 정말 나에게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다면 그 신랑이 죽었다면 통과하고 난리질 겁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오히려 고통이었고 정말 때려 죽일 놈이었다면 신랑 죽는다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너무 노골적이나 모르겠지만 그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빼앗기면서도 슬픔이 안 되고 애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랑이 함께해 준 그 기쁨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를 못했고 또 내 속에 담고 있지를 못했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기쁨이 처음부터 없으니까 예수를 빼앗기면서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욕심으로 변화시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일이 구약적인 사고 위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남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에 머무는 종교 생활
그것만 남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것만 있을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이 내 신앙 생활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대로 사는 게 그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교제의 기쁨,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어진 기쁨 아닙니까? 그 새로운 기쁨과 그 새로운 복을 우리의 종교의식에 담으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을 갖고 있고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리와 창기, 죄인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이 있는 신자만이 예수를 빼앗길 때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내 마음 온통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보게 될 때에 슬퍼하게 되고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신자는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새 부대로 나올 때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기쁨이 담겨 보존됩니다. 기쁨의 주인공인 주를 빼앗길 때는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새 부대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서 정말 주님 기쁨에, 주님 함께한 기쁨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는 그런 새 부대로 주님께 나와지면서 그 주의 기쁨을 마음껏 담고 살아가시고 또 주를 빼앗길 때 정말 슬퍼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세리와 죄인으로 보느냐입니다. 우리가 구약적 사고에 갇혀서 내가 행한 걸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함께 주시는 그 기쁨 놓쳐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세리와 죄인임을 깨닫고 아는 속에서 그런 나에게 함께 주시는 주님이란 기쁨을 내 속에 마음껏 담겨지는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빼앗길 때에 정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함이 나올 수 있는 참된 금식이 있는 또한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